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고향에서 영어학원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신학교 학비와 단기 성교비를 벌기 위해 한 학원에서만 3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 학생들과 나름 정도 쌓이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고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특징은 저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메뉴에 대한 맛 평가나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관계 문제 등 주제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중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에피소드는 미용실에서 아버지와 싸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아들의 머리 모양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다운 단정하고 짧은 머리를 주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딱그 머리를 하고 학원에 왔거든요. 그 친구는 자신의 모습에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머리를 깎기 위해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미용실에서 난투극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호남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중2 남학생은 여기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어휘를 써가며 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숫자가 들어간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아버지에게 구타당하고 강제로 머리를 짧게 깎게 된 것에 대한 울분을 저에게 다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학생은 그 아이와 교사인 저의 관계를 한다면 그 학생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했고 거칠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성인이었던 제 입장에서 아직 10대에 불과했던 그 학생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딱히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태도는 무례했지만 그 무례함이 저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통 방법이 다소 거칠기는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저와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학생은 평소에 예의가 없기는 했습니다. 미용실 사건 설명뿐 아니라 평소의 대화에서도 그 학생은 욕을 습관처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대할 때 항상 솔직했고 그 솔직함으로 저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과 유대감 또한 서슴없이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그 친구와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학원을 그만둔 뒤에도 꽤 오래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식보다 진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소나 상황, 상대에 따라 대화의 예의와 형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와 깊이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와 대화를 통해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형식보다는 솔직함이 더 효과적이죠. 지나치게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한계나 제한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는 거룩한 언어로 정교하고 화려한 언어적 기교를 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그분의 지위와 영광에 맞는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죠. 물론 이것은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이 실제로 이런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참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기도할 때만 쓰는, 교회에서만 쓰는 특수 표현이 더해지면서 문장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죠. 이외에도 시편에 기록된 찬양 형태의 기도를 봐도 하나님께 합당한 적절한 형식과 예의를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의 시작 부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세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런 형식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항상 악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처받고 슬프고 서운하고 화가 난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성품의 약점이 있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시죠. 목사니까 성품이 다르겠지. 감정 조절 능력, 평정심을 유지한 능력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호칭을 듣다 보면 인격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똑같았습니다. 시기, 불평, 미움, 낙심 등 마음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가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얼굴이 무표정인 편인데요. 부모님들 포함해서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표정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부루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이 무표정이 꽤 쓸만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 세미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얼굴이 목회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참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뚝뚝해 보이더라도 감정 기복 없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고요. 목사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성부님들의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제 속내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환경이 아니라 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자신의 추악고 연약한 실체와 실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기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숨겨서 억지로 거룩하고 경건한 말로 기도한다면 스스로의 가식적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기 어려운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보이기엔 너무 추한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다윗이 쓴 것이라고 알려진 시편 3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본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는 길에 기록된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이에 대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당시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러운 피난길에 심의라는 베냐민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돌 던지며 심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났을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너무 비통하여 하나님께 그 상황을 고합니다. 자신을 치는 대적이 많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원수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현재의 원수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간구가 바로 시편 3편이죠. 다윗은 이 고백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반역자이자 원수인 압살롬과 심의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효자이자 반역자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고통에 통쾌해하며 조롱하던 베냐민 사람의 뺨을 치고 싶고 이빨을 꺾고 싶은 원색적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표현한 시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벌하고 계신 하나님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받고 있는 벌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는 정직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죠. 시편 3편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처럼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치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에게 너무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만하시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 기도의 어휘와 문장 역시 하나님의 위엄에 맞춰 거룩해야 하고 격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경외와 품격을 담아 대해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단지 예의와 형식을 갖춘 딱딱한 연설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세련되다거나 고급스럽지도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다윗의 시 두 편에 나온 표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어달라는 간구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는 호소에 특별한 형식이나 높은 품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부르짖었을 뿐이었죠. 시편의 저자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에 우리 상태는 항상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초라한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죄와 상처로 인해 망가져버린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을 받으려 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쓴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려고 했다면 분명 실패했을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교리죠. 다윗 또한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에서 자신을 씻어 달라고 구했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뻔뻔합니다. 제 생각에 보통 누구에게 큰 잘못을 하면 미안한 마음에라도 잠깐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나에 대한 상대의 분노가, 그 증오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어떤 선물이나 보상을 잘 준비한 뒤에 만나서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행위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실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와 존경만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스스로의 독생자이자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형식과 예의를 갖추기보다는 진실하게 대하길 원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숨긴다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격식에 속으실 분도 아니고 그런 것에 만족해 하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 진실한 대화를 통해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정과 형편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의 주제가 찬양이든 회개이든 고통의 부르짖음이든 혹은 원망이나 저주라 할지라도 말이죠.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 없이 전반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 앞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죠. 회개해야 할 죄도 분명 있을 거고요.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찬양으로 기도하고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직한 기도, 가식 없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